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9절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올바로 전해지고,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나큰 은혜 받고, 위로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한 말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수 있게 되는 것인가도 보여주십니다. 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1장서부터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이 4장에 들어와서,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본 6절, 7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 이제 오늘 7절을 마무리하고, 또 9절을 보고, 다음 주에 이제 8절을 보면서 이 섹션은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가겠는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9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즉, 두 구절을 합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해서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되므로 참 설명이 잘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수준이 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지금 평강을 얘기하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평강은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이 없이 평강이 있다. 이건 거짓이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수도 없이 보았듯이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믿는. 즉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이 충만하게 지금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뭐 믿음도 관계없이 말씀도 관계없이 그저 뭐 이상한 것을 보며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을 보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기에 그러니 평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고 이제 무엇을 눈에 보이게 성취하시는가 이걸 말씀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실을 말씀을 통해 보기에 그래서 평강입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이나 염려가 이제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을 속이며 괜찮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잘 되겠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근거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열왕기하에 가서 같이 공부를 좀 하겠는데 열왕기하 6장입니다. 우선 8절서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되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처음 뭐 이렇게 빨리 읽으면 잘 안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과 그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전략을, 이 작전을 미리 알아버립니다. 그래갖고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그 계획이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니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자기 신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는 거 아니냐? 즉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나에게 빨리 말하라. 그랬더니 12절에 보면은 그 아람 왕의 그 사람들이 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 이 엘리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미리 다 알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해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 엘리사가 지금 문제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그 14절에 보미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갖고 그 엘리사가 거기 거하는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에워싸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수종드는 엘리사의 그 수종드는 자가 15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 밖을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이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냥 이제 어찌하리까 엘리사한테 가서 막 안달을 합니다. 이거 죽었으니까 이제.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아주 평강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얘기하는 평강.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그 하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여지도록, 즉 영적 현실이 보여지도록 기도를 하니까 이 수종드는 자의 눈이 뜨여져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즉 하나님의 군사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하인이 그 영적 현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는 이제 이렇게 야단 떨지 않고 이 사람도 평강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보통 지금 엄청나게 모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군대의 그 엄청남이 강조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이끄는 그 군대 뒤에 있는 그 뭐 사탄의 군대라고 할까요? 그냥 말도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표현도 안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엘리사는 우리 지금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이 안 보이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현실을 봄으로 염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뚜렷하게 보니 정말 그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면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평강일 텐데 근데 엘리사는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어느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교되는 것을 보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과 저들과 함께한 자들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과 아람 군대가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왜? 지금 아람 군대 뒤에 서 있는 그 군대가 더 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 이 세상 군대 뒤에 있는 그 군대보다 더 그 센 군대를 쉽게, 우습게 물리치는 거라면, 아, 이 세상 아람 군대 정도는 이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희와 함께한 사탄의 군대를 이기는데 그깟 아람 군대가 상대가 되는가. 그리고 이 엘리사가 누리는 이 평강은 그저 세상 어려움에서 지켜지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엘리사를 아람 군대에 잡혀가는 것, 아니 그들에게 잡혀가 죽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한다고 해도 엘리사는 똑같은 평강입니다. 엘리사가 또 그 하인이 보고 있는 이 현실, 그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는요, 이것을 본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벌써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그 엘리야,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뭘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불말과 이 불병거,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는 그것을 보며 이 엘리사는 벌써 우리들의 마지막을 본 사람입니다. 즉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은 천국 현실을 본 사람입니다. 즉 죽음도 유익함을 본 사람입니다.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임을 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러니 이제 엘리사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유익한 것입니다. 보았는데 그러니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보지 못하셨습니까? 보지 못했기에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것입니까? 물론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본다는 건데 그런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 구약 어느 하나님 백성이 본 것보다 더 뚜렷하게 본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아무리 정말 육체적인 눈으로 봐도 그 계시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보다 더 뚜렷한 계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고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 그 엘리사가 본 그 현실보다 더 뚜렷하게 이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본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건 봤다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 왜? 그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그 말씀을 통해 본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저 믿는다는 거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실인 것을 믿는다는 거는 그 사실을 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 우리의 천국 현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까지도 다 봤습니다. 즉,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 보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엘리사는 보고 사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게 문제인가요? 안 믿으시는 건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러니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냥 세상 욕심 부리는 거 안 될까 봐 좀 걱정되는 거 그런 거지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정말? 그리고 그 세상 욕심은 버려야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왜 보고 산단 말입니까? 아니 구약의 이 엘리사가 직접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본단 말입니다. 아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인간도 이 정도인데 물론 엘리사는
육체의 눈만으로만 본 것도 아니죠. 진짜 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 수준에서도 이 정도인데 신약에 사는 저희들이 이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이 따르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 그렇죠. 이건 죄입니다. 이건 그냥 내버려 두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고치셔야 됩니다. 매달리셔야 됩니다. 불신앙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세상 어려움에게서 다 보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그걸 다 보셨을까요? 보셨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으십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서 채찍질도 맞으시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근데 이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이 참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막 빌라도가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계십니까? 빌라도 그 당시로 말하면 세상 왕입니다. 지 말따나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짓단에는요. 아주 뭐 굉장한 힘을 가진 인간으로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 빌라도 왕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으면 지금 너가 나를 잡는 이것도 이게 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지금 잡혀서 죽는 거라면 기쁘게 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여기도 이제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거죠. 잡히시는 그런 건데 5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열두 영이라 이렇게 지금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게 legions. 하나님 군대입니다.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 군대가 지금 이거 완전히 여기 있는 인간들 다 멸할 수 있는 거 너는 모르냐. 그런데 잡혀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그 아버지께 이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그것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영적 현실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제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걸로 내가 믿고 사는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며 고난당하며 세상에서 멸시당하며 이렇게 사는 것임을 우리 이미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볼까? 그 세상에서 한번 잘 돼볼까? 이걸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이 9절을 합하여서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즉 예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9절에 의하면 아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인데 이 9절에 의하면 행하는 삶입니다. 행한다. 뭘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지금 배우고 받은 것, 그리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배우고 받은 것, 뭐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은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우리 뭐 제가 사도 바울의 그에게서 받 배우고 한 게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잘 나오죠.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 그런 말을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가르치시고 예? 이거 받으라고 하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면 배우고 받은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듣고 본 바 이건 또 뭐겠습니까? 그것도 복음. 그리고 보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이 이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본 거 아닙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무엇을 행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걸 본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삶을 본 겁니다. 빌립보식으로 말하면 빌립보 1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 듣고 본 거가 나오는데 여기 빌립보 수준에서 본 거요 듣는 거에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즉 예수님의 삶을 삶으로 오는 고난. 즉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남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남의 일을 나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면서 오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같은 삶을 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 걱정과 염려로 마비가 된 무력한 삶을 사는 데서부터 해방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요.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에 아예 마비되어 영적으로는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뭐 세상에서야 뭐 힘있게 사는지 몰라도 영적 삶을 얘기하면, 기독교 삶으로 얘기하면 이거 마비된 삶입니다. 무력한 삶.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저 자기 삶이,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 그거 어떻게 해보려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꼴이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평강의 하나님이 계셨다가 나갔다가 뭐 지금 이 칼빈주의 논의하자고 이 구절을 쓰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칼빈주의 교리를.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순종함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사는데 평강이 있다는 건 거짓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다 이 말은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행함이 없어서,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즉 순종하지 않아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7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럼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안 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그럼 나에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즉 여기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금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라면 그럼 난 구원을 잃었느냐? 이게 아니라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봤는데.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자들 보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말래요. 근데 왜 너무 뭐라 그러지 마냐? 이 목사님의 말씀이 참 재밌었어요. 그 순종 안 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 왜? 그는 이미 불쌍한 사람이다. 그는 이미 너무 고되고 평강이 없으므로 불안한 삶을,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이미 괴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여기도 이제 행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죠. 순종을 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염려가 큽니다. 왜? 행함이 없으므로. 순종이 없으므로.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여 즉 행함이 없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평강의 복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고도 지금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그게 기쁘고 평강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말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즉 불순종은 이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진짜 복잡하게 만듭니다. 꼬이고 꼬입니다. 즉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정말 수많은 군대가 나를 치러 오는 그 순간에도 평강.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라. 행하라.
즉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사실은 문제는 항상 저희들입니다. 참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즉 평강과 기쁨의 삶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에 게을르고 이 말씀을 행하는 삶에 게을러서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몇 주째 지금 이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평강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하여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좌우하지 않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이 삶이 허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천 장로교회가 이 평강을 누리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 벌써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죄졌을 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 생활이 게을릴 때 기쁨이 넘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런 척하는 거지 그 삶 전체가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그렇게 될 수 없게끔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 이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믿음대로 행해서 그 평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다 해결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매일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평강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